다니엘 16번 메시지 이기는 다니엘의 이상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상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 이 이상의 내용은 바사 왕국의 말기부터 현 시대의 마지막 3년 반까지 더 나아가 천사전령이 다니엘에게 말한 진리의 글에 기록된 진리대로 왕국시대와 영원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계됩니다. 11장에 있는 이상은 바사제국, 헬라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 아래서 바로 그 종말까지의 로마제국에 관한 세부 항목들을 다룹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바사왕국을 패배시키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으며 그의 왕국은 그의 네 장군들 아래서 네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왕국들 중에 두 왕국인 애굽과 시리아는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면서 치고받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장은 왕국들과 두 왕, 즉 북방왕들 중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회복된 로마 제국의 왕인 적그리스도의 죄악들을 강조합니다. 나는 다니엘 2장에 있는 거대한 인간 형상이 이 책의 예언 전체를 통제하는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원칙이 그 머리로부터 발가락까지 인간 형상 전부를 다루는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처음 5장이 바벨론 제국에 관한 완전한 정의와 묘사를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은 바사 제국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우리는 네 짐승에 관한 계략을 보는데 이는 거대한 형상의 여러 부분들이 상징하는 제국들을 또는 다른 각도에서 묘사합니다. 8장의 수량은 바사 제국을 가리키며 수렴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72례의 이상을 받았으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뛰어난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11장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시대 마지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휘하에 있을 회복된 로마 제국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다니엘서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인간 정부 전체를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11장은 헬라 제국에서 멈추지 않고 회복된 로마 제국의 왕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포함합니다. 다니엘 11장은 먼저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그 다음 그 예표의 성취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9장 26절과 27절에서 볼 수 있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6절 상반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주후 70년의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파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은 타이터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9장 26절과 27절에서는 먼저 예표가 계시되고 그 다음에 성취가 계시됩니다. 그 원칙은 11장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관계됨 다니엘 11장에 있는 이상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계됩니다. 11장은 이 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사 왕국의 마지막 왕이 헬라 왕국의 대항의 싸움 2절 하반절과 3절은 바사 왕국의 마지막 왕이 헬라 왕국으로 더불어 싸운 것과 주전 356년부터 323년경에 헬라의 강한 왕 알렉산더 대제에게 바사가 패배한 것을 말합니다. 주전 538년의 벨사살의 죽음은 바벨론 제국의 종말과 메대 바사 제국의 시작을 고하였는데 메대 바사 제국은 주전 33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제국의 마지막 왕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배당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치하의 헬라 왕국이 그의 네 장군 아래서 네 왕국으로 분열됨. 다니엘 11장 4절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면서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국이 그의 네 장군의 통치 아래 네 부분으로 나뉠 것임을 가리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치고받는 전쟁들. 다니엘 11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치고받는 전쟁들을 말합니다. 이 왕들은 서로 싸울 때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언급된 큰 고통은 주로 11장에 있는 전쟁들을 가리킵니다. 왕들이 상대편을 멸하기 위해 그들의 딸들을 이용함. 11장 6절과 17절 하반절이 가리키듯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모두 상대편을 멸하기 위해 그들의 딸들을 이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북방왕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에 섬. 북방왕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에 섰으며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북방왕들 중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왕국과 악행들. 다니엘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와 8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북방왕들 중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왕국과 악행들을 묘사합니다. 11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상당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적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로서 성전을 매우 크게 손상시켰으며 또한 성전을 더럽히고 훼파했기 때문입니다. 유창하고 교활한 말과 행동으로 왕국을 붙잡은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때를 타서 유창하고 교활한 말과 행동으로 왕국을 사로잡았습니다. 남방왕을 패배시킴. 25절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남방왕을 패배시켰습니다.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노함. 30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노하고 임으로 행하였음을 계시합니다. 그의 군대가 성소를 더럽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성소를 더럽혔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으며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제사들과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금지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심지어 성전 안에 번제단 위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31절에 언급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제단의 암태지를 제물로 드렸으며 그 피를 성전 안에 뿌렸습니다. 그는 거룩한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으며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성전 안에서 간음을 자행하게 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함. 33절부터 35절까지에서 우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한 것을 봅니다. 32절 하반절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 군대들에 맞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다니엘서의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강하게 된 유다 마카비우스와 그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계속해서 마카비에 관해 좀 더 말합니다. 33절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치리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의하면 마카비는 적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스스로 결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예표임. 위에서 언급된 모든 악행들에 있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70일의 마지막 일에 올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반면 36절부터 45절까지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임의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모든 신들 위해 자신을 크다 할 것이며 신들의 하나님을 거스려 비상한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것 위에 크다 하므로 그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대신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며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며 북방왕이 다시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 후 그는 그의 손을 뻗어 여러 나라들을 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그를 번민하게 할 것이며 그는 크게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지중해와 아름다운 산 시온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거대한 인간 형상을 발가락부터 그 머리까지 부서뜨리실 때 저 그리스도는 종말에 이를 것입니다. 비밀의 시대인 교회 시대 동안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건축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시고 나서 그분의 군대인 그녀와 함께 오셔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모이게 될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신뢰하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나타남은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을 위해 적 그리스도는 그의 장막 궁전을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그 종말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적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후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방왕의 후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상 숭배와 간음과 부정한 재물들로 성전을 더럽혀 성전의 신성함을 완전히 속되게 하였습니다. 마카비는 이 왕을 패배시키고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러한 정결케함은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선포하는 정당성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타이터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주후 70년에 다시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에 의해 네 번째 성전의 파괴가 이 시대의 마지막 7년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탄의 투쟁의 중심과 목표와 목적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여전히 이 땅 위에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는 간증으로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할 장소를 이 땅 위에서 갖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항상 이 장소를 파괴하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